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오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과 함께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과 한일 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중국의 추가적인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고노다로 외상은 회담 후 중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왕궁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오늘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리야드 남부 인근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을 들었다며 연기구름이 피어오르는 영상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렸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7월에도 사우디 킹 칼리드 국제공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사우디는 당시에도 이 미사일을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배후에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은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후티 반군이 사우디 공항을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산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시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국경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무역을 추구하며 군을 재건하고 전 세계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 기술과 선전, 압박을 이용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화충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은 냉전적 사고와 구시대적 관점을 드러낸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보고서 내용이 제국주의적이며 다극체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새 전략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미군의 대응태세, 동맹과 협력국가의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동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당초 오늘부터 23일까지 이집트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내년 1월 중순으로 미뤘습니다. 엘리사 파라 펜스 부통령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 처리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중동 국가들에서 특히 반발이 거센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내 소규모 아랍계 정당들의 통합체인 조인트 리스트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데 반발하며 펜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국회 연설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이란 국영방송을 통한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는 6개 서명 당사국들의 동의 없이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다른 나라들이 핵 합의를 존중하는 한 이란도 합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 핵 합의 불인증을 결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군의 대응태세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외교와 꾸준한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90년 이후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3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북한 문제 역시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8일 발표된 새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함께 미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새 전략을 세웠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에 대한 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던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군의 대응 태세, 동맹과 협력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새 국가안보 전략은 우선 북한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핵무기로 살상할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개수와 종류, 효력이 증가하고 범위까지 넓어지고 있다며 북한과 같은 나라에겐 미국으로 핵무기를 운반할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로 운반될 수 있는 생화학 무기까지 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새 국가안보 전략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이들 나라들과의 오랜 전략적 관계를 붕괴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문서는 또 북한이 인간의 존엄성에 관계없이 무자비한 독재국가로 통치되고 있다면서 25년간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개발에 몰두하는 나라들의 위협을 무시하면 그 위협은 악화되고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도 좁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응태세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작전 개념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전략으로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지역적인 관점에선 북한이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사이버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과 협력국과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맹, 협력국과 함께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동북아시아 내 비확산 체제 보존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 국가안보 전략을 직접 발표하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much more work to do. America and its allies wi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achieve a denuclearization.
미국이 동맹과 함께 연합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가해진 최대 압박 캠페인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This situation should have been taken care of long before I got into office, when it was much easier to handle. But it will be taken care of.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취임하기 한참 전, 즉 다루기 훨씬 쉬웠을 때 해결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우리에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은 이 중국을 사실상 적대적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줄곧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하는 나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 중국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굉장히 두드러지네요.
예, 맞습니다. 이 새 전략은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예.
특히 대중국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중국을 위반과 속임수, 경제적 침공을 저지르는 나라로 비난하면서 더는 눈 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이 중국의 미국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이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전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책임 있는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예.
이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사뭇 다른 평가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때는 중국을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한 이후에는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시진핑 주석과 처음 만난 이후 자신과 시 주석이 잘 어울리는 동반자라고 말해왔고
예.
또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나타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위대한 관계라는 것을 입증했다며 시 주석과의 개인적 유대를 거듭 내세웠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보고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건 아닐까요?
예, 미국 언론들은 이번 보고서가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연설과 유럽과 아시아 순방,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문건을 전폭적으로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는 설명입니다.
예. 새 전략은 사실상 중국 봉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을 매우 적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줄곧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비전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부르면서 북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중국이 북핵 문제에 협력하는 한 무역 불균형 등 경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미 트럼프 행정부 내에 중국에 대한 악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미국 내에서는 경제와 정치, 군사, 안보 등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원활치 않고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실망하는 기류가 강한 편입니다. 물론 세계 1, 2 강국인 미중 두 나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보고서는 강경론이 득세했음을 보여줍니다.
예, 중국은 예상대로 이번 보고서에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간의 협력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 사실 왜곡과 악의적 비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예.
또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사설에서 오만함과 그릇된 믿음으로 현실에 눈이 멀었다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새 전략 보고서는 이미 삐걱대는 미중 간 원활한 북핵 협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중국을 사실상 적대적 경쟁국으로 규정한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해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외교와 꾸준한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인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이스 위원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루이스 위원장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 안보 전략과 관련해 미국은 지난 12개월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는 자금줄 차단에 즉각 나섰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외교와 지속적인 압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테러 확산 방지와 인권 증진 등을 위해서는 미국의 방송 시스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미군의 대응 태세, 동맹과 협력 국가의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밥 메넨데즈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가 안보 전략에 인권 문제가 배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세계 안보와 평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치들이 배제된 국가 안보 전략은 독재자들의 억압 능력과 적국들의 전쟁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과 함께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30곳이며 무역 규모는 연간 1억 달러에 달한다고 그랜트 해리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프리카 담당 선임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근무한 해리스 전 보좌관은 이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과 군사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태가 어떻습니까?
North Korea has been investing in and deepening ties with African states for decades.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의 투자를 해오고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념적 유대 관계와 경제, 군사 관계를 바탕으로 말이죠. 북한은 아프리카 시장에도 많이 개입돼 있습니다. 저렴한 군사 무기를 판매하거나 노동력을 수출하기도 합니다. 군사적이나 비군사적 사회 기반 시설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5년 기준 북한 정권과 교역을 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약 30곳이 됩니다. 이들 국가와의 교역 규모는 연간 1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런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교역이 대북 제재를 직접적으로 위반하고 이들 자금이 북한 정권이 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점입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나요?
The United Nations has documented a lot of this activity through its panel of experts reports. And earlier this year,
유엔은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11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재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에 경찰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거나 무기 생산 공장을 짓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리비아에서 탄약 공장을 지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재 위반이죠. 콩고 민주공화국도 조사를 받고 있고 우간다 역시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한 보고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와 다른 여러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또 아프리카 혁명 영웅들의 큰 동상을 짓는 일도 하고 저렴한 무기를 대량 판매하거나 군사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끊었다가 이를 복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There have been various points where some African countries have declared that they will reduce their ties to North Korea.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리비아나 우간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종종 이런 방침을 바꾸거나 모든 관계를 축소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미비아의 경우는 북한과 관계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조사 결과 북한인 근로자들이 나미비아에서 무기 공장을 지었다는 게 밝혀졌죠. 우간다는 2016년 5월 북한과의 군사적 관계를 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 훈련을 비롯한 많은 활동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매우 강력한 외교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강력한 관계를 맺어서 이들이 북한을 대체할 국가를 갖게 하는 거죠. 또 북한 정권과 협력하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와 국민들은 평양이 자행하는 대규모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안보와 군대를 전문화시키는 걸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국가들이 북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갖게 하자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계를 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This has been a long-standing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ut it's taken on increased urgency over
이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 정부가 우선시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호전적 성명들과 미사일, 핵실험 증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더욱 높아졌죠.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이 문제를 우선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계에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고 이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걸 해줘야 합니다.
북한의 외교관들이 코뿔소뿔 등을 밀수한다는 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는데요.
I have seen such reports and I do think it's credible that North Korean diplomats are involved in such illicit smuggling.
그런 보고서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이 이런 불법 밀수 활동에 가담한다는 건 신뢰할 수 있는 보고 같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야생 동물 밀매는 전 세계에서 상징적인 야생 동물들을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적이고 부패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대사관들이 이런 불법 활동을 지원하고 밀수의 최전선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북한이 저렴한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량 살상 무기나 핵기술 등을 수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There's always a concern that North Korea will have no regard with respect to whom it provides technology or training.
항상 우려되어 온 점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술과 훈련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들 중 일부는 인권 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당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국가들입니다. 가령 북한은 에리트레아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에리트레아가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시키고 고립시키려 하는데 말이죠. 북한 정권이나 회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매우 창의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버는 돈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무역에 비하면 적은 수준입니다. 현재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고 중국도 제재 이행에 더욱 생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할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될 수 있는 거죠.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I'm saying that China is the kingmaker in terms of its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s. But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국이 경제와 무역 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매우 똑똑하게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와 교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무역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는 약 30곳입니다. 현재 무역 규모가 연간 1억 달러지만 이들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아프리카처럼 북한이 존재감을 늘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지역들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도록 만들기 위해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There are various actions that can be taken. First, very few African states actually report their relationship.
많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UN 결의에 따라서 의무화된 북한과의 관계를 보고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매우 적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보고하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일본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안을 만드는 거죠. 또 아프리카 세관 당국의 검역 역량을 키워주는 겁니다. 대다수의 대북 무역은 의도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이 검역을 피하기 위해 중국 회사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가 아프리카의 언론이나 대화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는 다른 부분이죠. 북한이 대규모 강제노동 수용소를 운영하고 정치의 자유가 없으며 인권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들에게 명확히 알려준다면 북한과의 이념적 유대를 끊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은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거래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까? 조사하는 데 한계는 없나요?
The United States is constantly seeking to gain the best information on what is happening.
미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파트너 국가들, 또 이 문제를 깊게 연구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위치한 싱크탱크들에게서도 많은 정보를 얻고 있죠. 북한의 활동을 완벽하게 확인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거래 내용을 숨기고 제재를 피하는데 매우 똑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감시와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리스 그랜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프리카 선임보좌관과 김영남 기자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1990년 이후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가 3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한 2010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는데요. 이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내무부가 최근 공개한 시민권 취득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3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43명, 2014년 41명 순입니다. 영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북한 탈북민들이 포함이 됐고요. 그 통계상 그 10년 이후에 나온 통계에서는 탈북민들보다도 차이니스 코리안 조선족적 부분들이 있을 확률도 존재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탈북자들이 처음 영국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난민으로 정착한 뒤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6년 정도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시민권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부터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2010년 이전에는 해마다 한 자릿수에 불과하거나 아예 없던 영국 시민권 취득 북한 국적자 수가 2010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307명으로 1990년 이후 전체 취득자 363명의 85%를 차지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영국의 영주권과 시민권의 가장 큰 차이는 선거권 등 정치적 참여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보수하고 영국의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차이가 없고요. 본인의 선거권이나 정치적인 우사를 표현하는 데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분들은 선거에 참여를 할 수는 없고요. 신분을 가진 분에 한해서만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김 사무총장은 영국에 거주하는 약 70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 가운데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만 시민권을 취득한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걸림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권 신청하자면 시민권 시험이라는 언어장벽이 놓여 있는데 그 언어장벽을 넘지 못해가지고 영주권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케이스가 통상 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권 신청 비용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3인 가족 이상이 할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 부담이 크죠.
김 사무총장은 영국 사회 내에서 탈북자들이 소수계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취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올림픽은 눈과 얼음 위에서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경쟁하기 때문에 부상자도 적지 않게 생기는데요.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위원회는 최상의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겨울올림픽을 준비하는 한국 대표팀 코치들이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자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 역시 부상에 대한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올림픽에서 다 선수는 모두 391명, 전체 참가 선수 2,780명 가운데 12%가 부상을 당한 겁니다. 또 올림픽 기간에 각종 질병을 앓은 선수들은 249명으로 8%에 달했습니다. 이전 2010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부상 비율은 11%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상자가 많은 종목은 활강하며 공중 고개까지 펼치는 에어리얼 스키,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 대표단은 대부분 팀 주치의와 트레이너 등이 선수단과 통행해 부상 방지,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단이 양질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최 도시의 빠르고 전문적인 의료 환경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동계올림픽, 그리고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신체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경쟁하는 패럴림픽 기간에 총 2,300여 명이 의료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 300여 명을 비롯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응급지원 요원 등이 이미 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지정 병원은 부상자 이송과 특별 입원실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공식 지정 병원 가운데 하나인 원주 세브란스키독병원의 김광민 권역외상센터 조교수는 선수단과 관광객 치료에 대한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는 뭐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의료진이 아까 뭐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평창 폴리클리닉에 저희 의료진 20명 정도가 이제 가서 24시간 동안 응급실도 돌리고 그다음에 각종 외래 진료를 그쪽에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뭐 선수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 의료진들과 거의 한 라인으로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환자 이송 및 그리고 치료 그리고 뭐 치료 종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할 거라고 이제 저희가 다 갖추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쪽 조직위와 함께 한 라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외국인 환자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특히 최근 총상을 입은 채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인이 헬기를 통한 빠른 이송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 헬기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응급 이송 담당 관계자는 편도 15분이면 평창에서 원주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평창을 기점으로 원주 세브란스 저희 병원까지 한 15분 정도, 편도 15분 정도, 왕복 30분에서 40분 정도면은 보통 올 수가 있거든요. 보통 앰뷸런스로 오게 되면은 길이 막히게 되면 한 2시간까지 가량까지 걸려서 되게 골든타임 안에 들어와야 되는 환자들은 신속하게 빨리 이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병원은 외상전담의사 13명이 평창과 강릉의 현지종합진료소와 이 병원을 오가면서 진료를 하고 선수단 외 관광객들을 위한 국제진료소를 병원에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과 빙상 종목이 열리는 강릉 경기장, 선수촌 등에 별도로 종합진료소를 설치해 정형외과, 응급의학 의료진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올림픽 지정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의 송선홍 올림픽 지원단 부단장은 가벼운 외상은 현장 종합진료소에서, 중환자는 병원에서 담당하는 순차적인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증이나 가벼운 뭐 이렇게 외상이나 가벼운 처치는 경기장 의무실 또는 경기장 내 선수 의무실 또는 선수촌 의무실에서 1차적으로 해결해요. 여기는 진짜 위급하고 응급적이고 중한 경우에 특히 입원이나 수술을 요한 경우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이 병원은 특히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응급실 도착에서부터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 혹은 자기 공명 영상, MRI, 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이 모두 한 층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 부단장은 과거 러시아 소치올림픽이나 캐나다 밴쿠버올림픽의 의료 지원을 비교해 손색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최상의 의료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치 같은 경우는 올림픽 후송병원 한 4군데 되고 뭐 밴쿠버 같은 경우도 뭐 그레이트 밴쿠버 하스피탈 뭐 큰 데하고 나머지 분산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성 그 경기장 자체가 빙상은 강릉, 설상은 평창이지만 고속도로가 바로 쫙 뚫렸기 때문에 평창에서 여기 오는데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올 겁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유천단지 경기장에서 여기까지는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 이내. 그래서 저희가 양쪽을 다 사실 수용을 해야 돼요.
2014 소치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선수단 의료 지원을 위해 의료진 총 1,500여 명이 동원됐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에서 의료진은 처음부터 선수들과 함께 왔습니다. IOC에 따르면 1896년 아테네 첫 올림픽에 마라톤과 수중운동의 의사들이 배출됐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자주 쓰러질 정도로 위험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레를 타고 마라톤 선수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1900년 프랑스 파리올림픽 때는 선수들을 이송할 응급차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는 최초로 선수촌이 지어지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선수촌 병원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부터는 지금과 같은 휴전지 진료소가 경기장과 선수촌에 설치돼 선수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IOC가 선수단 보안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환자 입원 병동도 최고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의 송 부단장은 IOC의 특별 보안 요구에 따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올림픽 전용 병동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내실을 운영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일단 거기 안에 라운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 환자 이게 왜 내실이냐 하면 소치나 밴쿠버 때 평균 입원 환자가 하루에 많으면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직이랑 협의를 해서 일반 기본적인 병상은 4 플러스 2로 하겠다 했습니다. 4개 하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1인실 똑같이 해가지고 4개에서 더 차면 거기까지 6개 정도로.
선수단 전용 병동은 이 병원에서 최고로 비싼 입원실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 부단장은 일반인이 묵으면 하루 입원비가 수십만 원에 달할 정도로 넓은 공간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의 치료비용은 이미 IOC가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최고 의료 책임자인 이영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원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경기장 곳곳에 종합병원 응급실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신 장비와 신형 구급차는 물론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의료진,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전문의와 임상 심리사가 선수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창과 강릉이 모두 올림픽 기간에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매우 낮아 예기치 못한 기상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 열리는 2월에 최근 5년간 평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1도에 달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고 폭설까지 내리면 헬기는 물론 응급차 이동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평창 올림픽에 평균 기온 영하 11도를 기록했던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올림픽 이후 가장 추운 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 국가 안보 전략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부결됐고요. 미국 워싱턴 주에서 열차가 탈선해서 최소한 3명이 숨졌습니다. 예.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거론된 나라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 시내에서 연설을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 국정 기조에 기반을 둔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경쟁자로 규정했는데요. 예. 두 나라가 여기에 즉각 반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국 쪽의 반응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주미 중국 대사관이 곧바로 성명을 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줄곧 중국과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바란다던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경쟁자로 지칭하고 대립되는 위치에 놨다면서 이는 양국의 이익이 융합하고 서로 의존하는 현실과 안 맞고 또 국제 문제에서 두 나라가 협력하려는 노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협력하면 함께 승리하겠지만 대립하면 모두 패배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도 논평을 냈군요.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요. 중국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질서를 흔든다는 언급은 사실 왜곡과 악의적 비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은 절대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동시에 정당한 권익을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는데요. 또 이에 대한 왜곡과 비방은 모두 헛수고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주미대사관 성명에서처럼 대립이 아닌 협력만이 미국과 중국의 유일한 선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 측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네, 러시아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을 제국주의라고 표현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이번 발표에 제국주의적 성격은 분명하다면서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이 단극 체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네. 또 중국 반응하고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로 취급받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요. 이 러시아 정부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의 협력 의지를 환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측의 강한 반발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전략 어떤 내용들을 담은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요, 본토와 미국민 보호, 또 경제발전을 통한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 유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미국의 4대 핵심 이익으로 꼽았는데요. 예. 핵심 이익을 지키는데 위협 요소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시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고 있고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라고 적었는데요. 특히 중국에 대한 비판 비중이 좀 컸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통해서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희생시켜 자국의 힘을 키워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 주권을 희생시킨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국이 이 지적 재산권 탈취 등을 통해서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안긴 사례가 새 안보 전략에 열거돼 있는데요. 예. 미국의 4대 핵심 이익 가운데 바로 두 번째인 경제 발전을 통한 번영 증진을 중국이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본 건데요. 예. 미국은 반칙과 속임수, 경제적 침공에 더는 눈을 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 정부는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8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17번이라 언급했는데요. 예.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적으면서 북한을 인권을 무시하는 무자비한 독재 정권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과 우정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고 적으면서요. 한국 일본과 함께 미사일 방어에 힘을 모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유엔의 회의가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어제 표결했습니다.
예.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4개 나라가 찬성했는데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러한 결의안을 상정한 배경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도 인정 선언 이후에 당사국인 이스라엘에 맞서 분쟁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요. 이슬람 국가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네.
중동 일대에서 폭력 시위가 계속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고요.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도 폭력이 지속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가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예.
이사국 간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진 않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확정해서 표결을 한 겁니다.
네.
뭐 하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기 때문에 뭐 채택되지는 않을 걸로 전망됐었습니다.
네. 이 결의안이 예상대로 부결된 이후에 당사국인 이스라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 트위터에 결의안 부결 환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영어로 녹화한 동영상에서요, 이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이 다수를 이길 수 있고 진실은 거짓을 물리친다면서 고마워요 트럼프 대통령, 니키 헤일리, 그러니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슬람권은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오늘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거부권 행사는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짓밟아서 평화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정면으로 반하는 형태라면서 시온주의 정권의 이익에 봉사하고 중동에서 분열의 불을 지피는 미국의 결정에 대항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결의안 부결에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결의안 상정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요, 미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주권적 문제관에 표결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잊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 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이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유엔이 지난 1947년에 국제법상 어느 특정 국가나 세력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을 각각 자신들의 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이스라엘과 동맹임에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다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자 70년 가까이 지속된 국제사회의 공통 정책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시에서요, 오레곤주 포틀랜드로 향하던 엠트랙 501 열차가 시애틀 남쪽 80km 지점에서 어제 오전 7시 30분경에 탈선했습니다.
예.
레리 크리모어 두평시 소방국장이 이 사고로 최소한 3명이 숨지고 한 10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열차가 탈선할 때 이 5번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그 작은 다리를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탈선한 열차 가운데 한 면량이 다리 아래 고속도로로 떨어졌고요. 또 다른 면량은 이 다리와 고속도로 사이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예.
사고 열차는 모두 12량으로 승객이 한 80명, 승무원이 5명 정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 열차의 일부가 떨어진 이 5번 고속도로가 상당히 붐비는 도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고가 난 시각이 딱 출근 시간이라서 하마터면 열차가 지나가는 차량을 덮쳐서 정말 사상자가 많이 날 뻔했는데요.
예.
천만다행으로 차량 7대 정도만 부서지고 고속도로 위에서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예. 사고 원인은 혹시 밝혀졌습니까?
전미교통안전위원회 NTSB 발표가 어제 밤에 나왔는데요. 엠트랙 501편이 사고 당시 곡선 구간 허용 속도인 시속 48km가 아닌 시속 128km로 달렸다는 겁니다. 예. 열차에 탔던 승객들도 언론에 그 사고 당시 열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구간 허용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달린 셈인데요. 이 NTSB 측은 왜 이렇게 사고 열차가 빨리 달렸는지 아직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속을 사고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그렇다면 사고를 방지한 안전장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연방정부는 2018년까지 열차가 과속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면 강제로 열차 속도를 늦추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예. 이 사고 지점에 이런 장치가 설치됐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요. 해당 구간이 새로 개통된 노선이라는 겁니다.
아, 원래 운행하던 구간이 아니라 최근에 개통된 노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주가 2009년부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 1억 8천만 달러 들여서 새로 단장한 노선인데요. 기존에 있던 화물 운송용 노선을 전면 개량해서 여객 운송 구간으로 새롭게 개장한 건데요. 워싱턴주는 해당 노선을 위해서 별도로 5,800만 달러를 들여서 새 객차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시애틀에서 포틀랜드에 가는데 한 4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예. 이 새 노선 개통으로 운행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눈이 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0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1도고요. 수풍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8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이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2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은 4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1도가 예상되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에는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0도. 운기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4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 영하 12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은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12월 1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오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과 함께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강경화 장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과 한일 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중국의 추가적인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고노다로 외상은 회담 후 중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야마마 왕궁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주도연합군은 이 미사일을 리야드 남부 인근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마마 왕궁은 살만 국왕이 집무실 겸 공간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요격 당시 살만 국왕은 왕궁에서 회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음을 들었다며 연기 구름이 피어오르는 영상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렸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인 모하마드 압둘 살람은 이날 야마마 왕궁을 향해 부르칸 H2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에도 사우디 킹 칼리드 국제공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사우디는 당시에도 이 미사일을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했으며 배후에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후티 반군이 사우디 공항을 겨냥해 발사한 미사일이 이란산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시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국경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무역을 추구하며 군을 재건하고 전 세계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 기술과 선전 압박을 이용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화충인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은 냉전적 사고와 구시대적 관점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보고서 내용이 제국주의적이며 다극체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동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당초 오늘부터 23일까지 이집트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내년 1월 중순으로 미뤘습니다. 엘리사 파라 펜스 부통령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 처리 상황을 주시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중동 국가들에서 특히 반발이 거센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내 소규모 아랍계 정당들의 통합체인 조인트 리스트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데 반발하며 펜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국회 연설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이란 국영방송을 통한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는 6개 서명 당사국들의 동의 없이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다른 나라들이 핵 합의를 존중하는 한 이란도 합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란 핵 합의 불인증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60일 이내인 지난 12일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마감일을 넘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